뉴호프 교회 8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묵기도 하심으로 주일 말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죽어있는 영혼과 살려야 될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명령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야의 물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너는 저 바위에 명하라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에서 발췌한 부분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희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떼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떼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곧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므리바 섬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27절에서 29절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27장 민수기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므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므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광야의 물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소개되는 노예 집단이 어떻게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는지를 살피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귀와 세상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위협에 눌려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또 천국을 점점 나의 것으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기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려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므리바라는 그 물도 그 뜻도 무라는 것은 그 장소의 설정이고요. 리바는 다투다는 말로서 논거와 증거를 다투는 그 법정에서 쓰는 시험이고 송사적인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첫번 므리바 바위 사건이 마치 광야 언약 학교의 입학 평가 시험이라면은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므리바 바위 사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40년 뒤의 일입니다. 광야 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라고 할까요?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삶에서 계신 것을 얼마큼 믿고 행동하는가 이 시험 과목을 임마누엘 시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치는 대상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므리바에서 임마누엘 시험을 치른 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임마누엘이신가 아니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둘째 므리바 임마누엘 시험을 치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불합격자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미르바 섬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누가 다투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백성 전체가 다투었다고 하지만은 전체 다툰 데에서 불합격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두 가지 이슈, 시험되는 이슈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노력에 관계없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요?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내가 믿고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고 충성했지만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전혀 그릇되게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당당하고 모를 때에 이런 사태와 사람들의 그 사건을 어떻게 수습합니까? 라는 두 가지 이슈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에 또다시 무리바의 상황을 맞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입니다. 40년 전 자기 아비들도 그랬는데 이제 자식, 손자, 증손자뻘까지 물이 없는 장소로 인도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 처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절망스럽고 넌저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 비방했던 그 세 가지 논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듣지 말고요, 그 속 마음을 깊숙이 듣는 그런 경청이라는 청진기,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들어보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라고 말합니다. 말끝마다 죽겠다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인 만큼 이 표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죽겠다는 말이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좀 살 길을 찾아서 살려달라는 뜻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첫 번째 무리와 달라진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17장과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죽어도 누구 앞에서 죽겠다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말은 모세 앞에서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초점이 여호와 주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쩌자고 당신들은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처음 무리바와 핵심적으로 달라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총회로 여긴 것입니다. 싸워도 그냥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의 사실을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여호와의 총회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모세도 아론도 동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냐는 겁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동기를 몰라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저 자녀들이 불평하듯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진위를 여부를 떠나서요. 이 말 자체는 다 사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총회가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은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퍼스널하게 받으면 원망이지만 표현의 그 꺼풀을 들쳐낸 이면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농사짓고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고픈 자기 땅을 갖고픈 그런 열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생이 말합니다. 졸업반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제 학교는 됐고 빨리 졸업하고 고생이 돼도 사회에서 내 힘으로 돈 벌고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버릇없는 놈이 어디 학선생님께 이런 말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학생의 입장을 알아주는 선생님에는 네가 사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구나라는 열망의 표현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이런 의사 표시하는 것쯤은 받아줘야 좋은 선생님 아닌지요. 암만 학교 급식이 좋아도 똑같은 만나라는 식단으로 40년을 먹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거의 돌아버릴 지경 아니겠습니까? 학생을 평생 학교에 붙잡아 맬 국리만 하면은 그게 어디 좋은 선생이겠습니까? 학교를 떠날 때가 왔다는, 하산할 때가 왔다는 좋은 사인으로 볼 수는 없겠는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항아로 몰아세우고 멀쩡한 아이를 불량생으로 낙인 찍느냐는 겁니다. 선생님 말 잘 듣는 범생이만 만드는, 죄송합니다. 범생이만 만드는 학교는 범생이 생산 라인으로 특화된 그런 팩토리입니다. 생산 공장이고 그게 모이면은 공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주변에 온갖 환경 공해를 내뿜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교역자는 공정관리자, 구역장은 작업반장 정도로 전락한 우리의 자화상이 비춰진다는 것은 과한 발상일까요? 이제 이들에 대한 사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대응책이라고나 할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대응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막 앞에 엎드린 모세 아론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라는 대응책은 심플하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잡아라. 두 번째, 회중을 불러 모아라. 세 번째,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그것은 네가 앞부분에 네가 하고 그러면 결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라. 이것은 혜택의 결과이지요. 가장 키되는 단어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이는 접속사, 그러면 then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성막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그 뱀과 지팡이로, 한꺼번에 있었던 내포한 지팡이로 그 영광이 옮겨졌고, 이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연결고리가 됨을, 말씀까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됨을 알리는 단어가 그러면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풀어보겠습니다. 성막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앞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의 겸손한 영광이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바위 앞에 서셔서 모세의 입을 빌어 바위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면은, 말씀이 되어서, 지팡이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명하시면은 그 안에서 살게 하는 생수,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을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가요? 조선소에서 배를 처음 출항하는 의식을 크리스닝, 그걸 한국말로 풀면은 그냥 한국에서는 출항식이라 하지만 말 그대로 하면은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정작 배를 만드느라 수년간 땀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 옆에서 도열해서 있는데 손주의 딸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큰 샴페인병 하나를 깨고 와서 그것을 깨니까 박수와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 사람이 배 만들 때에 못 하나 박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격은 딱 한 가지, 손주의 딸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막 앞에서,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 앞에 말씀으로 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성령께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까지, 곧까지 하는 일, 영광을 연결하는 일, 지팡이 들고 백성을 바위 앞에 모으고 바위에서 명령하는 것은 마치 샴페인병 깨면은 배가 출항하듯이 바위가 물을 쏟습니다. 아무려면은 샴페인 병 깨는 것과 힘이 있어서 그것이 배를 뜨게 할까요? 그래도 그 영광과 크레딧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디어 그리고요. 지금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관에서 무비가 시작할 때에 전화폰 끄듯이 잡음을 끄라고 하듯이 시키지도 않은 잡음을 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게 지금 누가 물을 낸다는 말입니까? 드라마에서 의사 연기를 했다고 병원을 개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위가 물을 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초점이 자기들이 물을 내는 힘과 자격이 있는 것이냐, 자기를 너무 중요하고 심각한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더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앞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지팡이였건만 그 순간에 성경은 또렷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분노와 혈기로 복수심에 불타서 순간 착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다, 때린다는 이 같은 동사가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젊은 시절에 혈기가 왕성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는 살기를 가지고, 살의를 가지고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성경에서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때린 거는 딱 세 번 나옵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에서요, 처음 날강물을 칠 때, 두 번째에 땅에 먼지를 쳐서 진드기 같은 이 같은 벌레가 되게 할 때, 그때 두 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지팡이로 치라고 한 것은 처음 므리바 사건에서 바위를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변해서 바다와 땅에 저주가 드리웠다는 것을, 이 저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서신 바위를 쳐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살리시는 보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제는 타락이 되었고요, 만물이요, 바다와 땅이 타락된 것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무리바에서 자신의 십자가로 당하심으로, 바위에서 죽으심으로, 맞으심으로 이것을 대속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무슨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대속, 부활, 새 생명의 역사를 지금 두 번째 무리바의 바위는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는요, 구속 역사에서는 지금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바위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데에서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아직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냥 물만 내는 일인 줄 알았고요, 야속한 백성들만 보았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으로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기회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용서함으로 물두멍에서 성막 안에서 씻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라앉아 있던 미움과 섭섭의 앙금이 쑥 올라와서 대세를 그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데에서요.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은 시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세 가지로 어긋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임의로 더했고요. 하라고 하지 않은 행동은 더했고요. 그리고 정작 하지 하라고 한 말은 하지도 않았고요. 물은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고 백성들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았던 그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물 먹었으니까 그 순간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불러서 리뷰하십니다. 여러분, 단연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고 풀어주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본전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그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진절머리를 흔들게 하는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 역할을 주시는지 이것을 처음 무리바의 그런 과거의 기억의 자리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행하시고 그 말씀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던 그리스도의 지팡이로 지금 주님께서 나의 손에 맡겨주시는지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딱 세 번, 그것도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을 치신 경우에는 없었는데 나는 뭘 좀 대단히 수고했다고 얼마나 지팡이로 사람에게 막말하고 막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지팡이로 치신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치면은 당신의 친아들을 쳤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아론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는지요. 설교가 길어져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도록 간단간단 몇 가지 포인트만 던집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요. 맞기는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셨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나요? 성경의 구분을 따라서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을 또렷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을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칠 때에 네 알아서 해, 내 몰라라 하고 바위에서 물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노한 백성들이 그저 알아서 인수분해 해버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없어지고요. 정말 같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택한 백성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간 것이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죽게 한 것이 벌받아서 데려간 것인가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 여정을 시작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3살 많은 형입니다. 두 사람 다 은퇴할 마당에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센 고생을 다하고 40년 지나서 120년 정도 살았으면은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사명이 다하면은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디뎠다고 벌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정복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벌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주님을,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조우한 다음에, 만난 다음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30년을 더 살아서, 이제 베이비 예수니까요, 30년을 더 살아서 예수가 온갖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뭔가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갔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안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까? 인간적인 미련은 남겠지만은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것은 벌받았다는 관점과 평가가 그게 과연 언약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입니까? 아니면 이 두고 온 세상과 애굽의 피라밋의 관점입니까? 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영광의 손해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에서는 못 보였지만은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배치해 주셨습니다. 배려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죽음으로요. 민수기 20장 28절에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위하여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로 갑니다.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므리바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며칠요?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백성들이 그 30일 동안 두 번씩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애곡하고 애도할 때에 누구를 또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죄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평생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허물과 죄로 대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것을 그들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새기고 느끼고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쓰이도록 재활용하신 것이 축복이고 대우입니다. 두 번째, 산 위에 그들의 무덤에는, 죽음에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의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을 앞세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직분을 후계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준비해서 세우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배려입니다. 민수기 20장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아론과 모세가 하던 직분의 후계는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께 맡기는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낭독함으로 맺으려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합해서 기억고라도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할수록 내 목소리가 힘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후배, 신앙의 후배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의 맑은 물로 씻어서 주님 앞에 겸허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부닥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 여화와 그들의 선호와 그들의 내 마음의 불편함과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로 대우하며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바위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베풀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받으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들을 올리는 손길 뒤에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씨와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주님과 세상 앞에 누추하고 추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비굴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